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지요. 굉장히 대표되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전에는 이제 그 네 가지 땅이 떨어진 이제 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옥토밭에 좋은 밭에 이렇게 떨어진 씨는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주로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복을 더 주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음미해 보면 이 말씀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후 말씀을 또 보면 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것이고 이 겨자씨의 씨앗에서 이 겨자의 어떤 그 겨자 나무의 형상을 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 자체를 만약에 약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다면 씨는 이렇게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자기가 이렇게 죽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그 자기의 그 정체성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땅에 있는 온갖 그 미생물들과 그 박테리아가 자기를 이렇게 침범해 오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썩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전의 형상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고 잎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것만큼 우리가 잘하는 어떤 기쁨도 있지만 그것만큼 어떤 그 죄악과 그 애매함과 그 어떤 그 원수가 뿌린 씨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 뭔가 이게 역사가 이게 뭔가 이게 신앙이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완성을 가지고 오실 거다. 그 완성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어떤 씨앗에 이렇게 즐겨 사용하시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36절부터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시는 말씀이시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이 마귀의 그 아들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이 세상, 이 세상은 때로 곡식만 잘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라지도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게 같은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잡초라든지 이 가라지의 이제 특성이죠. 이게 곡식이 자라면 자라는 만큼 가라지도 잡초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은 이제 알곡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만큼 굉장히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현실 가운데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속한 이 밭의 현실, 땅의 현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런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의인들의 피, 그리고 의인들의 피값을 요구하는 그런 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삶은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피어났다가 지는 벚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너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그 불의한 일들이 땅에 기억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땅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땅이 어떤 어떤 사람처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기억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약간 의인화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 최초의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 모든 의로운 피가 피값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실제로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피도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주술이나 어떤 에미니즘적인 어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그것이 행해지지 않은 현실 가운데도 끊임없이 인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나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지요. 어떻게 보면 땅 속에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려고 하는 그리고 땅 속에서부터 어떤 부르짖는 호소하는 이 핏소리는 단지 아벨의 핏소리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 모든 겪게 되는 의로움과 공의가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인류 역사 전체의 부르짖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공의가 완전히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의 완결판 혹은 상징, 전조 이런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하지요.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인데 존재인데 귀한 존재를 어떤 그러한 그 벽돌로 지은 성인 물건으로 지은 어떤 성인 것을 이렇게 대체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을 쌓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20절에 보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축업의 그 원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악의 원조입니다. 예술의 원조입니다. 아담의 후예 중에는 이제 아벨도 있고 가인도 있는데요.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어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은 그 당시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인류에게 어떤 필요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본질적인 부르짖음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23절입니다. 라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이 지은 시인데요. 자기의 두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2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그 원문의 의미는 아주 명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가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원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의 욕망, 그 안에 있는 어떤 분노, 그 안에 있는 어떤 다툼의 씨앗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부르짖음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라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조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하여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악을 행하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악을 저지르다가 저주를 받을 놈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의 끝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있다가 인류가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그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13세기를 살든 1세기를 살든 자기가 사는 시대가 가장 현재라고 현대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태까지 인류가 걸어온 어떤 그 발자취의 족적의 끝의 머리이죠. 그 성과물의 그 끝에서 우리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을 극복했고 또 많은 어떤 그런 불이한 어떤 사회 제도들을 우리가 그 어떤 이렇게 개혁을 했고 그리고 어떤 그 많은 어떤 민주화가 일어났고 경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부르짖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떤 이 원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떠한 그 어떤 그 죄의 어떤 욕망, 이것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복음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온 이후로 100년 넘는 시간에 이곳에서 많은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곡식의 성장입니다. 알곡의 성장입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가라지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시계 신앙생활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개혁해서 또 다음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곳을 나와서 또 다음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동하지만 교회를 옮기고 말씀 설교자의 어떤 듣는 말씀들을 내가 이렇게 바꾸어 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걸쳐서 노력했고 우리가 우리의 전 세대부터 그 이전 세대 때부터 우리가 노력해왔지만 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때에 이렇게 부당하고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우리 그런 시기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무엇입니까? 놀랍지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의 피가 부르짖습니다. 땅이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간이 노력합니다. 그 스스로 성을 쌓습니다. 그 스스로 어떤 인간의 안위와 인간의 어떤 그 안전을 그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떠한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다른 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씨를 그러한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두십니다. 셋의 후예들, 그 씨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인의 후예들처럼 무언가 뚜렷한 업적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주구장창 살았습니다. 5장에 보시면 참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이분들 보면 4절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고 5절에 보면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안 나타납니다. 그런 식입니다.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25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고 또 다른 라멕이죠. 그 라멕은 그 가인의 후예인 라멕과는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이 셋의 후예인 라멕.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뭔가 한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자기 후손들도 뭔가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나 라멕은 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26절에 보면 라멕을 낳은 후 그는 969세를 사고 무드셀라가 죽었는데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끝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전히 라멕의 때에도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 천년 이상의 그 유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주,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이 그 땅 속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단지 밭을 가는 어려움뿐이었겠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득세하며 그들이 많은 문명을 일으키지만 문명을 일으킨 것만큼 기뻐지는 죄악의 10년 속에서 고통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인데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로 이 세상이 심판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멸망이요 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이 온 세상을 덮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살았을 뿐이지만 무엇을 했습니까? 4장 26절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쌓은 성으로는, 우리가 쌓은 문명으로는, 우리가 쌓은 문화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본연에,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부르짖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도래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때에만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씨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다림과 그 견딤과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씨가 있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사건 이전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그 당시에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력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과학기술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모든 건축지를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위를 삼자. 그러나 그 세상의 끝에서, 세상의 과학기술의 정점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가장 어떤 발전한 그 상황에서 그들은 혼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혼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의 끝에서, 과학기술의 정점에서, 인류의 정치의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정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돈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혼돈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한 씨앗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씨앗들이 그 혼돈된 그 땅을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사실 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양친 것뿐입니다.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어떤 애굽의 왕들처럼, 애굽의 파라오처럼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처럼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 제국을 다스리고, 많은 영토가 있는 제국을 다스리고, 뭔가 어떤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망에 삼키우는 존재들 같았습니다.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가뭄이 그들을 삼키려 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430년 동안 그들이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430년 동안 그들은 사망에 삼키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그들을 삼키어서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다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홍해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역사인 우리가 심겨진 이 땅 속에서 우리는 고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쥐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여기서 썩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뚜렷한 성취도 뚜렷한 성과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이룬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놓을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갑니다. 도덕도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건강도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명예도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뤄오는 성과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명예가 사라져도, 재산이 사라져도, 가족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욥의 상황, 하나님께서 욥이 겪게 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씨앗이 자라게 하는 한 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씨앗이 이 땅에 심기우자 이 세상이 사망이 그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그를 삼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증여하는, 생명을 제공하는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은 가라지가 득세하는 현실처럼 보입니다. 모호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죽음과 사망에 비할, 죽음과 사망과 비교해서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현실 속으로 저를 이끌고 가십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탄식과 부르짖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놀라운 열매로 우리를 변모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일을 소망하시며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열매로 바꿔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씨앗으로 삼으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 땅이 주님께서 우리가 썩어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 고단하고 괴롭고 우리가 견디기에, 우리가 버티기에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처럼 이 사망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생명이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사망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는 불의를 봅니다. 날마다 우리는 가라지 같은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구책을 구하며 우리 스스로 평안을 구하며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